오늘 찬양대 은신 예배, 찬양위원 은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교회의 여러 예전 가운데 음악적인 요소가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삭막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찬양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것으로 우리 모두를 은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찬양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노래는 기쁠 때도 하지만 슬플 때도 노래하지요. 또 기쁠 때 하는 노래보다 슬플 때 하는 노래가 마음에 더 크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는 것을 우리 많은 경우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감사할 때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찬양위원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의 생활 속에 이 찬양하는 것이 생활화 되셔서 찬양 통해서 믿음이 더 깊어지고 은혜를 체험하고 마음이 정화되고 하는 이런 축복이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이 교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그 음악가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창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교수님들 가운데 퍼센테이지로 봐서 제일 기독교인이 많은 학과가 음악과랍니다. 그것은 그만큼 교회에서의 찬양하는 일들이 음악의 친근함을 가지게 하고 그것이 자기 전공으로 변화되게 하고 해서 수많은 음악인들을 생산해내는 창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전체의 그 교회학교 고등부의 핵심 프로그램 가운데 문학의 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고등학생 불러다가 그 문학의 밤 연습시킨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다 데모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음악인이나 연극인 이런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교회학교 고등부의 문학의 밤 출신들이 매우 많습니다. 따져서 언제부터 그 연극했냐, 언제부터 음악했냐 물어보면 문학의 밤 연습하면서 소질을 발견하고 취미가 생기고 해서 전공됐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무척 많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찬양하는 사역은 하나님께 예배를 영화롭게 해드려서 주님을 기뻐시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찬양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은혜를 누리게 하고 수많은 문화적인 사회적 기여를 하게 하는 그런 결실도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찬양하는 일이 예산일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죠. 3절 말씀 시작하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당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찬송합시다 하는 말씀으로 베드로 전서의 문을 여는 셈인데 당시의 성도들의 사정이 그렇게 오늘날처럼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여유 있는 노래를 부르고 삶을 유유자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우선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해서 당시의 성도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이었다라는 점을 밝힙니다. 당시 성도들이 흩어진 나그네였다는 것은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했지만 야고보서에도 보시면 1장 1절 말씀 당시 성도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이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죠. 성도들이 그렇게 흩어지게 된 건 오늘날처럼 직업 따라서 이민을 가고 그렇게 해서 흩어졌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해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을 때에 사도들이 모든 성도들을 다 흩어보냈다 했습니다. 자기들이 사도들은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킬 터이니 성도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난가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라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진 낙은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3장 11절 사도행전 11장 말씀에도 보시면 11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흩어진 자들이 여러 지방에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그냥 삶의 곤고함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불씨들이 되어서 여러 곳에 흩어져 가면서 그들이 다 교회를 설립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신은 종말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굉장히 환난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정말 말세의 징조다라고 생각될 만큼 사도들의 삶이나 당시 성도들의 삶이 혹독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당시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이죠. 그런가 하면 불같은 시험이 다가와 있다고 말하기도 해요. 4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 불같은 시험 당하거든 이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당연하게 받아들이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얼마나 시험이 혹독했으면 불같은 시험이라 그랬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시험들이 환난이 박해가 그들에게 극심하게 주어지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신앙의 변절을 강요하는 악한 영들의 다양한 공격들이 성도들에게 끝없이 끝없이 주어지던 시대가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박해 때문에 흩어져 고향과 조국을 떠난 정처 없는 나그네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조국 이스라엘을 떠나서 사방으로 분산되어 갔는데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얼마나 아득했을까요? 우리 대치동의 문화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전국에서 대치동으로 몰려오는 곳인데 역으로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정처 없이 온 세상으로 흩어진 유랑하는 나그네가 되었을 당시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아이들에게 말로 설명해 줄 수 없는 통증이 그들 모두에게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같은 시험은 다가오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 속에 살던 성도들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초기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첫 마디 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부분의 소리 모두는 감동스럽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안타깝게 여겨지게 됩니다. 이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씀의 시작을 에베소서 1장을 보신 바울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네 책을 옥중서신이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했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옥중서신의 첫 번째 책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1장 말씀해 보시면 똑같이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했던 그 내용하고 베드로가 찬송하리로다는 말씀의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도 바울은 굉장한 학자 같은 분이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걸 말씀을 해요. 왜 찬송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 공로 없이, 우리 자격 없이, 우리 한 일도 없는데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해 주셔서 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둘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그가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으니 그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하자. 셋째가 성령의 인치심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원수가 우리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가진 방법으로 역사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 찍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쳐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찬송하자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만세전에 예정해 주시고 성자 예수는 피 흘려 구원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주셔서 약한 시대를 뚫고 이기도록 해 주셨으니 찬송하리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찬송해야 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또 다른 세 종류의 찬송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첫째 제목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한 2, 3년 고생하면 좋아질 날이 온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대가 가면 운명이 바뀔까라고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내일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었을 때였을까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에게는 국민권을 박탈했습니다. 내 생명과 내 재산을 정부가 보호해 주지 않는 이 법의 보호 밖에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누가 나를 죽여다 소행할 수가 없고 내가 누가 내 것을 뺏어가도 어디 가서 도움 요청할 곳이 없는 정말 외롭고 힘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고생 많이 하고 인생을 살지만 이렇게 고생하고 살다 보면 2, 3년만 견디면 5, 6년만 견디면 좋은 세월 올 것이다 생각하고 참습니다. 조금 심한 내 대는 이렇게 희생하고 고생하고 진옥 속에 묻히는 삶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자식 대가 되면 그래도 좋은 세월 그들은 누리지 않겠냐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당신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세월이 100년, 200년, 300년이나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들에게 감히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다. 썩어버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한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자 그럽니다. 늘 이분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 가십시다. 세상의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 있는 하늘에 간직해 주신 산소망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한 가지 때문에 세상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해내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취소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산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둘째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시험이 모질었습니다. 정말 모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때문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인데 그것보다 믿음의 연단은 더 귀해서 마침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는 거 참 좋죠.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칭찬 많이 하시면 참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그 칭찬보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하실 칭찬을 더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많이 고생했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하시는 말씀 한 말씀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날아갈 듯 좋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만드는 것이 오늘 환난과 시험을 잘 견뎌내는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시험이 환난, 이 시련이 고통 중에 우리가 연단되고 연단되어서 불순물 같은 삶의 독소들이 다 제거되고 내 영혼이 정화되고 정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만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따름입니다. 시험 중에 불평하지 말고 환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괴로움 중에 신음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영혼을 정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되어 있음을 믿고 나를 그렇게 순결무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솜씨를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 중에 불같은 시험 중에 찬송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세상적으로는 다 망한 것 같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이 집 버리고 놈 버리고 고향 버리고 조국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터키의 성지순례 가시면 데린구유라는 곳에 가시게 됩니다.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있는 곳입니다. 거대한 지하 도시입니다. 거기 초기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 석회암 동굴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가 자기들의 주거지이고 거기가 아이들의 학교이고 거기가 예배당이고 거기가 죽어 장사 지내지는 무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끔찍합니다. 저는 그 몇 차례 들어가 봤는데 들어갈 때마다 숨막히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견뎌냈을까? 무엇을 바라보았겠습니까? 뭘 소망했겠습니까?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 얻고 영생 얻는 자가 되어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천만만 성도의 무리에 속하게 되는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찬송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도들의 믿음 얼마나 위대했는지요? 그 안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모아놓고 말씀 가르치던 신학교 자리가 나중에 발굴됐습니다. 자기들의 처지가 그런데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려고 복음을 배우고 전도를 배우는 겁니까? 그들의 목적은 땅 위에 잘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먹어도 좋고 굶어도 좋은데 예수 복음 전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시 성도들이 그렇게 너무나 열악한 끔찍한 모진 환난과 시련 속에 던져진 성도의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찬송하자라고 간절하게 함께 찬송하고 살자라고 권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에게는 세상 소망 끊어졌지만 영원한 산소망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같은 시험 당하자면 이 불같은 시험 때문에 장차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망한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을 사람 아닙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그렇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그 구원을 감사함 불렀던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처음 기록된 찬송과 가사입니다. 근데 그 찬송을 부른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손에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그 찬송을 불렀다 그래요. 왜 그렇게 기쁘고 왜 그렇게 감사하고 왜 그렇게 미친 사람들처럼 춤을 추며 그 광야에서 소리 높여 찬송을 했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았다는 것, 이 홍해에 쌓이고 사람의 손아귀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찬송 부르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 되었다고 하는 여기에 집착해, 여기에 집념,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주께서 구원하셨다.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나를 건져내셨다. 영원한 멸망의 문턱에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두가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첫째 선하고 둘째 마땅하고 셋째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는 찬양대는 선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이 자부와 긍지심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시는 귀한 사역을 날마다 더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찬송하는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송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찬양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가득한 주의 전으로 갖고 나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